다니엘 첫 번째 시간 왕궁의 소년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또 마태복음 10장 16절 살펴보았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나라가 흥하고 망한 것을 거듭하는데 한 나라의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면은 그 나라는 갑자기 강성해지고 또 힘이 생기니까 이웃 나라를 침공해서 식민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징기스칸은 그 이름도 없던 몽고의 그 작은 부족들을 통합을 하다니까 순식간에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리스의 왕 알렉산더는 아버지한테 왕위를 물려받고 순식간에 세계를 정복하고 그래서 온 세계의 언어를 헬라어, 그리스 언어로 통일하지만은 또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 뒤를 이은 로마 제국 역시 세계를 통일해서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는데 그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신속하게 건설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속담까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예수님 부활 사건으로 세워진 기독교는 이 그리스어로 된 성경, 또 그리스어를 가지고 로마가 건설한 고속도로를 타고 신속하게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런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감춰져 있습니다. 뛰어난 왕이 등장하면은 한 나라가 강대해지고 그 왕이 죽으면은 망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인류의 역사이지만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흘러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몽고가 나중에 유럽의 기독교를 구하였다는 사실을 모르시죠?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로마가 갑자기 징기스칸이 나타난 게 우연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 나라가 이 식민지를 통치하는데 이 보통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식민지의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 정책이고 또 하나, 이 식민지의 언어, 문화, 종교, 뭐 사람 이름까지 자기 나라식으로 바꾸고 식민지의 모든 것을 말살시키고 흡수해버리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36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고 전쟁을 치를 그 인구가 부족하니까 한국을 완전히 일본에 흡수시키려고 일본어를 쓰게 하고 창씨개명이라고 이름도 모두 일본식으로 바꾸고 한국 고유의 문화를 완전히 말살해서 한국 사람들을 일본 사람하고 합쳐버리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많은 그 한국의 애국자들이 참 핍박을 받으면서 민족의 문화와 절개를 지켰지만은 여러분 만일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을 이기고 승리했다면은 아마도 지금은 우리의 나라의 문화와 언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한 부분으로 흡수되었을 것입니다. 자,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이런 식으로 강한 나라에 흡수 합병되어서 지구상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민족 족속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스라엘은 살아남아서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하는데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은 사람의 역할도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에게 힌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스의 그 헬라 문명이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헬레니즘은 인본주의 사상을 기초로 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된 사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해서 원숭이를 거쳐서 마침내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다시 말하면은 이 진화론이 과학적인 진실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런 생각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런 비판 능력이 없는 이 백지 상태의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과학적인 진리로 알고 배우는데 여러분 우리도 아미시처럼 학교 보내지 말고 우리 독자적인 학교를 설립할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헬레니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상사가, 교수가 세상적인 문화를 우리에게 강요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신앙선언 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인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싸움에 진다면은 우리 역시 세상 문화에 흡수, 합병당해서 기독교 고유의 문화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은 다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이런 위기의식을 여러분 마음에 드시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그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학문과 사상을 배워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잘 보여주는데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비록 기독교의 아주 비우호적인 환경일자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더니즘 또 포스트 모더니즘은 혼합주의입니다. 이런 혼합주의 상황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하고 이런 균형 잡힌 삶의 모델을 다니엘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 문에 언제나 배타적으로 처신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전 600년경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그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은 식민지 민족을 흡수 합병하는 것인데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갈대아는 바벨론의 전신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갈 그 뛰어난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교육을 시키려는 의도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벨론으로 흡수, 합병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년, 여기 개역개정에 소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young people입니다. 히브리 원어나 문맥으로 보아서 소년, 10대 이하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장성한 청년입니다. 더욱이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은 선발한 것을 미뤄볼 때 이미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청년들로 이스라엘의 아주 뛰어난 청년들만 골라서 바벨론의 학문을 가리키고 바벨론의 인재로 키우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왕궁의 소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이미 신앙으로 바로 선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아는 지식보다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백지 상태, 어린아이들은 백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아이들은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선점시켜야지 나중에 다른 말이 들어와도 저항하고 비판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5절을 보니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니라. 왕은 이들에게 학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하사하고 3년 동안 특별히 키우는데 이게 당시 바벨론 왕국에서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는 특수교육의 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식민지에서도 특출한 소년들을 선발해서 교육시키고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바벨론을 신복으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게 식민지를 핍박하는 대신에 채찍을 드는 대신에 당근을 주는 이 식민지 정책입니다. 일본도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이 당근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채찍으로 바뀝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 친구 외에 모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장례는 절개를 지키는 이 사람들에게 달렸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크리스천도 세상을 살면서 가끔씩 이런 제안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유혹에 다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이 세상에 세상 문화에 흡수 합병될 것입니다. 지금 한창 말이 많죠? 구원파가 사람들에게 장학금 주고 공부시키고 또 그래서 그들의 신복으로 키우는 거 통일교에서도 돈 주고 여기서도 사람 장학금 주고 키웁니다. 지금 당장 돈 없는데 유혹을 뿌리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포로에게 왕이 먹는 음식 주는데 그건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시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세라는 아벤누고라고 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또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 뭐 이런 이들의 이름에는 모두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꾼 이름에는 그 이방신의 대표 그 벨을 비롯해서 모두 바빌론 신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신실하게 믿는 청년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자, 거역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왕명입니다. 본의에 무조건 순종하고 살아남아야 할까요? 아니면 불복종하고 핍박받고 잘못하다가는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장렬하게 순교해야 될까요? 아니면 살아남아야 할까요? 여러분 기독교, 유대교 및 기독교가 수천 년을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마다 이 반복된 질문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일본 같은 데서는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갔을 때 예수님 초상을 길에다 딱 놓고 이거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이거 밟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뭐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게. 자,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소년들은 과연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하는 것이 살펴본 것이 오늘의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름에 관한 한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바벨론식으로 바꿔 부르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지들이 부르는 거니까.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라 그러세요. 그러나 이 먹는 음식은 달라요. 그들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사실 특별대화하는 것이지만은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바벨론의 왕국의 음식은 특히 고기, 육식은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 왕국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을 우상에게 더럽히는 것인데 다니엘과 이 왕국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난관을 헤쳐나갈까요? 예수님을 하면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게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힌트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여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다니엘의 결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자기 마음을 자기 뜻을 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먼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명을 거약한 대가로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상황이 반전을 합니다. 다니엘의 결심을 보신 하나님의 이 간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데 다니엘은 이 환관장에게 못하겠다고 불복종하면서 나는 못합니다 하고 대드는 대신에 환관장에게 마음을 다해서 부탁을 합니다. 환관장님.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은 겸손한 자세로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판단과 결정은 상대방으로 하게끔 하는 것.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견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이 삶의 지혜입니다. 이건 평소부터 많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지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주장을 듣고 설득돼서 자기가 결정하게 하는 거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자,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이제 하나님이 이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취직할 때라든가 면접할 때라든가 뭐 시험을 칠 때라든가 이 기도는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 자세를 기뻐하시는 그 증거예요.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지만은 그래도 환관장대로 문제는 있습니다. 자기도 왕명을 거역을 하면은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걱정을 합니다. 자, 일단 다니엘이 환관장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이 사람을 감독하는 그 감독하는 사람에게 방법을 제시하는 게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봐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우리 현대인들은 그 영양 과다해요. 그래서 채식이 건강에 좋지만은 당시에는 뭐 먹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영양가 있고 좋은 음식이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채식 먹었다고 얼굴 좋아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감독이 다니엘 말대로 그 채식을 먹게 하는데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예뻐지는 방법은 채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 피부가 좋아지고 싶으시면요. 채식보다도 기도를 많이 드십시오. 농담 아닙니다. 소년들에게는 두 가지 명령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유대민족을 바벨론에 동화시키려는 그 왕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왕의 명령을 따르면은 우리가 세상을 따르면은 출세와 안락이 보장되어 있지만은 거역하면은 목숨을 각오해야 하는 그 위험이 따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궁의 소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위기를 지혜롭게 넘어가는 방법을 잘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그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거기다가 특별 선물로 아주 뛰어난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17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의 어떤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다니엘서를 진행하면 이제 나오지겠지만은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고 장차 왕의 꿈을 해석해서 또 환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왕이 자기 꿈 얘기도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얘기를 안 해주고 술객들 보고 니네들이 알아서 맞춰서 꿈 해석하라 그럽니다. 세상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은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은 이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왕궁의 소년들이 배워야 하는 그 바벨론의 학문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점성술과 점술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별자리 보고 점치는 게 뭐 무슨 학문인가 하겠지만은 당시에 그 발달하지 않은 그 과학 수준을 감안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뭐 하늘을 쳐다보니까 밤에 뭐 보이는 게 별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의 주작을 기본으로 한 유교가 한국 문화에 미친 영향은 엄청난데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들이 하늘과 별의 움직임에 따른다는 그런 이론을 근거로 합니다. 사주팔자. 사람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를에 따져서 그게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세도 예측도 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름을 사주에 맞게 짓고 점도 치는 것은 뭐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아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름들이 좀 상당히 이뻐지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점을 치고 사주를 따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연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진화론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진화론이라는 게 모든 생물에게는 우연적인 돌연변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환경에 적응 못하는 변이는 도태해버리고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아서 그 특성이 다음 세대에 유전이 된다는 적자 생존의 법칙으로 이 진화라는 게 철저하게 우연과 적응력과 힘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를 비롯해서 모든 그 하나님 백성에 일어난 일들이 모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필연적인 사실이라고 합니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세상의 학문이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 사주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신기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서로 그것이 맞는다고 해도, 내 팔자가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이거 다 헛거예요. 이 왕궁의 소년들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그 바벨론의 학문과 세계관을 배우지만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그들이 자라면서 배운 그 신앙 훈련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있는 그 여호와 신앙, 이 다른 문화에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서 있었는데, 이 계속되는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성전을 향해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 유대인들은 당시에도 포로 시절에도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예배를 했습니다. 자, 이들이 바벨론 학문을 배우고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냉철하게 비판하고 구별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엘리트 교육을 받고 바벨론 정부 요직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권력이 생기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동포들, 포로인 동포들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질 텐데, 만일 난 죽어도 그렇게 더러운 음식은 먹을 수 없다, 니들이나 먹어라. 그러면은 왕은 진노하고 뭐 죽음을 당하게 될 텐데, 참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게 죽으면 뭐합니까? 그것도 순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궁의 소년들에게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생각으로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뻣뻣하게 서 있다가 꺾이지 말고 때로는 숙이기도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세상에 굴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와 또 하나님의 지혜로 슬기롭게 이런 난관을 넘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면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왕궁의 소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들이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은 이 계속되는 다니엘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싸운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또 우리가 싸울 선한 싸움, 이 바벨론, 세상과의 영적인 전투인데, 세상이 유혹이 올 때 나의 마음을 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나의 마음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 이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 문화에 무조건 배타적으로 처신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들은 이름을 바꾸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또 바벨론의 학문 점성술도 배웠는데,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배워라 그러는데 일단 배워서 나쁠 게 뭐 있습니까? 배워야죠. 이런 학문에 동화돼서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구별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차이점을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적을 알아야 적을 이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훈련도 없이 그냥 배들었다가는 사탄이 뒤에 숨어있는 세상 학문을 비판 없이 배우면은 자칫하면은 세상의 학문에 동화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뱀같이 살라고 그랬더니 뱀처럼 자라서 뱀이 되어버렸답니다.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왕국의 소년들이 바벨론의 학문은 배워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호화스러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그 문화에 빠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 뺏기고 우방신의 이름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그 영적인 고통을 수반합니다. 마치 데이빗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빼앗기고 뭐 son of Baal, 뭐 바알의 아들 이런 이름 받는 건데 이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름을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문화를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은 살아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굳건하게 서서 비평의 눈으로 배우고 이거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 배우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구별하세요. 여러분 진화론이 뭔지 알아야지 진화론에 대해서 대응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의 종교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상의 학문과 종교를 배우고 비평하기 연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그 구원파 사건으로 TV에서 이단을 연구하는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참 사탄의 관계가 그 이단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들에게 이단을 연구하게 하는 게 이단 연구해서 뭐 할까 하지만은 또 알아야지 우리가 대응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성경 공부는 어렸을 때 하는 게 젊으면 젊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받는 그 신앙 훈련들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굳건하게 지켜줍니다. 성경 공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이 많아서 성경 공부 잘 안 됩니다.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조금이라도 스페이스가 있을 때 이걸로 채우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주전 530년경에 다니엘에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은 사람 손에 있는 것 같아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정해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으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전 기구들과 다니엘을 비롯해서 유다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는데 2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들이 주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벌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신 심판의 도구밖에 안 돼요. 이게 예레미야서 21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역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한 이유가 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벌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반대 정책을 씁니다. 이 사람은 식민지 정책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그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서 그 성전을 고치고 믿고 신앙을 가지고 유지하고 자기네 문화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잠깐 쓰셨던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선한 역입니다.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모든 역사의 주인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벌을 주시다가도 또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축복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이 때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왕궁의 소년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뱀같이 지혜롭게 이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장려를 헤쳐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잠깐 쓰시는 우리를 훈련시키라고 사용한 도구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학문을 배우지만은 우리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이 세상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